이 시간 우리는 목마름을 예외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한밤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좀처럼 그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하루는 대낮 정오에 우물가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시선에서는 이 한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삶 속으로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 정오 우물가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박식하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았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도 멸시받았고요. 영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 그 한 가운데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여인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녀가 참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그 사회상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편이 죽으면 생존을 위해서 재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경제적인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온 여인으로 보는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상처 많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분명 영적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육신의 필요, 즉 그 노동의 수고를 덜어줄 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솔직히 조금 답답하고 민망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과 내 육신의 평안함과 그 형통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작 그 영혼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로만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직 이야기의 주제인 그 물의 의미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유적인 이 대화법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문제의 뿌리로 들어가십니다. 16절이죠.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물에서 남편으로 바뀝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의 과거와 현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섯 번의 관계 그리고 지금의 동거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꽁꽁 숨기며 살아왔던 삶을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숨고만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반복된 관계는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스스로 그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늘 그 겉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늘 여기까지 이 정도만을 원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문제의 그 중심을 통찰하여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외면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인정과 직면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 유대인 남자를 이제는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20절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자 다시 여자는 피상적인 논쟁으로 슬쩍 이동합니다. 본질에 접근하고 싶지 않은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 하고요.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이 이 여인의 의식을 흐려지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과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 산이냐 하는 문제가 더 이상 본질이 되지 않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장소가 진짜 예배처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특히 22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는 열심히 논쟁을 했지만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은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흐름 밖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도 이미 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유대인의 예배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들 역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의 구원이 오직 메시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인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선언은 23절과 2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대됩니다.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높아지시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참된 예배는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며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성령의 감동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지금 바로 이 여인의 앞에 이미 와 있는 때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자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 없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란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멋져 보이기 위해서, 흠이 나지 않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쉽게 밝히지 않으셨던 당신의 정체성을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칭호 속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를 담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신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진정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민족과 성별, 과거와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낮은 자라고 높은 자라고 우선을 두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유대 지도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으십니다. 민족과 성별과 신분 등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내 안의 갈증을 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첫 걸음이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마름의 근원을 바꾸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